그러면 그건 안 되지.
소리 먼저 나가고 있거든요. 편하게 얘기해주시면
어, 네네.
지금 나 지금 나가는데? 이제 시작인가요?
네, 이제 시작이에요.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라이브 이제
네.
시작이구나. 네.
하나, 둘, 셋 하고 시작할게요.
네.
네.
하나, 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효석입니다. 오늘은 라이브인데 좀 특별하게, 이호석과 아이들인데, 아이들은 이제 전에 저랑 같이 RA로 일했던 친구들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느덧, 아, 이게 썸네일 이걸로 바꿨구나.
예, 시작하고.
네. 그래서, 자리가 이게 내가 키가 제일 작게, 내가 겸손하지 않도록 이렇게 방방벽으로 이렇게 여기 좀 올려다 보면서 이렇게 할 건데요. 오늘 나와주신 분들을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어디부터 할까요? 여기 한승환 연구원부터 할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SK증권에서 아직도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조선 섹터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제가 이제 SK증권 있을 때 같이 있었던 친구들이에요. 제일 먼저 저희 RA 역할을 해줬던 친구가 이제 박장훈 연구원인데, 나가버렸어. 6개월 만에. 그래가지고 한승환 연구원하고 같이 팀에서 이렇게 했었어요.
네, 맞아요,
박장훈
맞아요.
연구원 한번 소개해 주시죠.
아, 예.
네.
저는 이효석 팀장님 RA 했었다가 이제 지금은 대신증권에서 신성장팀 하고 있고, 주로 성장산업들 새로 보는 걸 좋아해서 그쪽
네.
많이 보고 있는 박장욱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박장훈
반갑습니다.
연구원, 개신증권으로 가셨고, 그리고,
네, 아, 네, 저도 SK증권에서 이제 이효석 대표님과 함께 같이 일을 했던 박기현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은 현재 키움증권에서 미국 주식 담당하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 담당, 알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저희가, SK증권에 있는 동안에 RA로 다 활동을 했는데, 지금은 세명다 애널리스트예요. 그래가지고, 아,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애널리스트 요즘에 하려고 얼마나 힘든 건데, 그 어려운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죠? 네. 네. 그래서, 아무튼 그런데, 아니, 근데 장욱이 얘기부터 좀 하면, 우리 저희 이제 오늘 좀 편하게 얘기할게요. 그냥 이렇게, 편하게 제가 이제 할게. 그, 지금 들어오신 분들이 지금, 조명이 대환장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태위 님도 오셨고요. 사부사람님 오셨고요. 첨첨님, 우소의 뿔처럼님, 네, 초록바다님 오셨고요. 쩡쩡님도 오셨고요. 성경애님도 오셨고요. 네, 심야 괴담회냐, 이거 뭐냐, 이런 이제 분위기가 뭐, 어때, 뭐, 괜찮지 않나요? 이거 좀, 이런 느낌이거든요.
여기 조명 때문에
그냥 막, 그냥 편하게
괜찮은데?
얘기하는 거예요, 편하게.
네,
하고 싶은 얘기
괜찮은데?
다.
아, 네.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뭐 좋게 보는지 그런 것도 좀 얘기 좀 해요, 이따가. 지금 뭐, 들어오신 분들이 지금 그 가성비는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좀 편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냥 시작하면서부터 그냥, 맥주를 한 잔씩
아,
이제 하시죠. 네, 그래서 제가 좀 편하게, 네. 좀 재밌게 해야 되니까.
네.
네, 자. 짠, 짠. 반갑습니다. 이거 송년회니까. 네네. 연극 하시는 거냐고. 네, 연극은 아니고요. 자, 원래 옛날 이야기부터 좀 해야 되니까. 옛날 이야기. 옛날 이야기를 해보면 장욱이 얘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장욱이는 제가 이제 처음으로 SK증권 출근한 날, 저한테 와가지고, 팀장님, 저를 어떻게 할 건지 결정을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랬죠.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나도 내 약간은 못하겠다. 익숙해질 거 와서
아,
엄청 만져서.
그렇죠.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얘기를 좀 해야 될것 같아. 그래서 둘이 가가지고 이제 빼갈에 이제 그 중국집
중국집 가가지고
가가지고
먹었었죠.
막 이제 뭐라고 하고 나서 이제 같이 한번 열심히 해보자. 그런 다음에 6개월 만에 팀장님, 저는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식을 너무 사랑해서요. 그러면서 이제
아,
떠났어.
그쵸.
근데 나는 기억이 나는 거는 저희 이제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투자하는 뭐그 보고서 마지막 장면에 장훈이 썼던 그 내용이 있거든.
아, 맞습니다.
거기에 뭐냐면은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은 AI가 아무리 대단해도 액티브 매니저들이나 액티브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가치는 여전히 있을 거다. 이런 멘트를 써가지고 이거 너무 멋있는 얘기다. 이런 얘기했어. 그만큼 주식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 어떤가요? 좀
아, 저요?
관련해서 옛날 얘기도 좀 해도
옛날
좋고.
얘기도 하고 하면은, 아, 저는 AI 시대가 와도 아직까지 사람이 할수 있는 게 남아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어허.
사람이에요. 이유가, 아무리 트레이딩이 발달하고 어떤 퀀트적인 걸로 우리가 지표들을 다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어허.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정성적인 거는 AI가 저는 아직은 못한다.
아직은 못한다.
아직은 못한다는 거고. 어허.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끝날 때쯤에 스토리 하나를 얘기 드릴게요.
어허.
제가 AI 버블이냐고 저희 아이비 회의 때 한번 물어보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2, 3년 보면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한 10년 보면 버블이라고 말하기에는 회사들이 더 좋아져 있을 것 같다.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질문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집 그 끝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의 스토리로 제가 조금 생각을 했어요.
뭐요?
그래서 그 지금 얘기를 드릴까요? 그냥 빠르게?
생각난 김에 얘기하세요. 왜냐면
꺼졌어요? 네. 꺼졌나요?
네.
말 안에다가 넣어놔가지고
자웅이가 말이 많아가지고 말이 많아가지고
네, 불 켜져 있는 거 아니에요?
잠깐만 네. 여기 빨간 불이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오디오에 빨간 불이 그럼 자웅이 자웅이 마우기 마이크가 뭐네요 네 그런 얘기가 됐습니다 네 자 그러면
네 다른 분 먼저
네 다른
저요?
그러면은 장욱이는 그래서 제가 아는 장욱이는 주식을 사랑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나한테 제일 많이 대들었던 친구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많이 기억에 남아요. 그리고 근데 내가 여기 칠판 여기 뒤에 이제 걷어내면 칠판이 있거든. 근데 옛날에 이제 그 장욱이랑 같이 칠판에다 막 적으면서 아이디어 회의 되게 많이 했는데 그때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기억이 나. 왜냐면은 그냥 반대가 되는 의견들을 얘기를 많이 했어. 그래서 내가 그때 한참 성장도 좋은데, 자기는 같이 투자자라면서, 자기는 워렌 버핏이 좋다면서, 팀장님은 싫어요, 뭐 이런 거 막 했었어. 팀장님은 싫고, 워렌 버핏은 좋아요. 아니, 같이 주가 좋지, 뭐 지금 뭐냐 하면서 막 그런 얘기 많이 했고, 막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그때 막 디베이트 했던 게 나는 아직도 좀 기억이 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예, 계속 얘기하시죠. 좀 소리가 들리나요? 장욱이?
들리시나요?
소리?
이제 네네. 나오는 거죠?
네.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제가 스토리가 생각이 났던 게 83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83년?
네, 83년도.
83년?
네. 83년?
글쎄, 83년 뭐?
83년도에 도쿄선언이라는 게 있었어요. 삼성의 이병철 회장님이 일본에 가가지고, 야, 우리가 미국하고 일본 반도체 하는 거 1등 할 거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답안이 몇 개고 그거구나. 네. 아무튼 네.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반도체는 약간
아무것도 아니었죠.
그렇죠. 거의 뭐 월드컵 우리가 본선 진출해서 1등 하겠어. 약간 그 정도 수준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어느 때였냐면 D램이라고 하는 게 원래 위성 쏘고 군사용으로 쓰던 게 이제 개인 PC가 열리면서 D램이 이제 많이 열리겠구나 하던 시점이 그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공급자도 많고 수요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됐었는데 80년대 후반에 공급광이 와요. 그때 뭐가 오냐면 미국하고 일본 업체가 R&D 줄이고 캐펙스 줄입니다. 근데 삼성이 그때 영원에 투자를 해요. 근데 얼마 했는지는 저도 금액을 모르는데 남아있는 얘기가 있어요. 일본 엔지니어가 삼성이 하는 걸 보고 야 쟤네는 돈을 항아리에다가 돈을 이렇게 넣은 다음에 사람이랑 들이붓는다 쟤네. 그렇게 얘기가 됐고 80년대 후반이 지나서 93년도에 삼성이 처음으로 세계 1위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2023년 최소 30년 동안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 AI라고 하는 게 비슷한 사이클이지 않을까. 비슷하지 않을까. 결국 너무 매력적이잖아요. 디맨드나 어떤 칩 회사 입장에서는 되게 매력적인 시장이란 말이에요. 당연히 공급자도 많이 늘 거고 거기서 어떻게 보면은 버블이라고 하는 거는 좀 필연적이라고 봐요. 왜냐면은 모든 산업이 혁신적이게 탄생할 때 조선도 그랬고 화학도 그랬고 철강도 그랬고 공급광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펌하게 되면서 이제 과점화로 가는 구간이 되는 건데 비슷한 혁신이지 않을까 아마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요약하면은 그 버블이 있을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계속 간다.
간다.
누가 이길지는 모르지만 계속 봐야 된다 이런 얘기.
봐야 된다는 거고 그 회사가 우리가 버블이 왔을 때 어떻게 보면 판단할 수 있겠죠. R&D를 줄이지 않느냐. 계속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는 회사냐. 거기서 어떻게 보면 결정이 나겠죠.
네. 우리가. 유저님께서 박연구원님은 미장원 다녀왔냐고 물어보시는데
아 저요? 네, 왁스 친구가... 하긴 했는데
아 왁스 좀 발랐나요? 네 오늘 좀 신경 좀 쓴 것 같아요. 아니 머리 스타일이 그리고 장훈이는 네, 내가 늘 얘기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머리숱이 많을 수가 있나
그러니까, 아,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머리숱이 제일 많은 사람이야.
저희 아버지가 미래를 생각해서 두 가지로 저한테 했었어요.
뭐?
어릴 때 이제 다리 마사지 해가지고 키 좀 크게 하려고 했었고 그리고 이제 머리 많이 밀었었대요 어릴 때. 아. 그러면 머리가 많이 자란대요, 애기 때.
그런 걸로 되는 문제 아니에요, 아직.
이건 유전이에요.
그러니까 아, 그것까지 모르겠어.
미용실 가가지고 머리를. 아, 그러니까 머리 네. 많아요. 부럽다. 이게 연구원님 머리수 수수저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아, 여기 이렇게 머리숱이 이렇게 봐도 많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한승환 연구원, 먼저 얘기를 좀 하면은,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장우기가 떠나고 나서 빈자리를 이제 아래 없이 막 가둥바둥 막 이렇게 하다가 한승환 연구원이 딱 왔어요. 그래가지고 아래를 같이 한 얼마나 했지?
한 뭐 9개월, 10개월,
9개월,
정도
10개월 정도 제일 길게 한 것 같아.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도망가, 내가 도망갔어.
그쵸, 먼저 가셨죠.
내가 도망가면서 사실은 승환이한테 내가 아, 승환아, 나랑 같이 가자 이랬는데 승환이가 거절을 그래가지고 내가 좀 마음 상처를 입었었죠, 그때. 왜냐면 근데 그때도 승환이는 아, 나 애널리스트를 하고 싶습니다. 이 얘기를 좀 했었어. 그러니까 아니 그 근데 내가 생각 지금 돌아보면은 그 선택은 굉장히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해. 그때 왔으면 엄청 고생했을 거야. 나도 고생하고 서로 힘들었을 텐데. 아무튼 승환이가 그런 일이 있었고 지금은 그 조선 애널리스트로서
떠오르는
아, 시내 중에는 거의 뭐 독보적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뭐
그렇진 않아요.
동년배 중 최강.
동년배 최강
느낌인데.
근데 사실 승환이가 조선을 시작할 때부터 조선업 쪽이 돌아서기 시작해가지고
그때 거의 바닥이었지, 그렇죠?
그때 승환이 이제 승환이 처음으로 이제 인이탈 때 이제 우리 채널에도 한번 나와가지고 얘기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승환이가 아 뭐 될 수도 있는데 뭐 그 좋을 것 같고 뭐 이렇게. 했을 정도, 그러니까 조선이 이 정도 좋을 때 아니었어.
네, 뭐
그동안 정말 좋았지.
올 거라 생각은 했지만 이 정도까지 올 줄은 저도 몰랐죠 그때.
너무 너무 좋은 것들 계속 겹치고 했었지. 그래서 조선 SK증권에 계속 남아서 조선 애널리스트로서 계속 활동하고 있는 승환이가 한번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어떤 부분에 대해서
뭐 아무거나 아무거나 얘기해.
조선은 이런 스토리 없나요?
조선.
조선은
재밌는 스토리요.
아, 요즘에 이제 조선 어떻습니까? 조선.
네. 조선은 사실 한 달 조금 넘게 조정을 받긴 했는데. 사실 뭐 단기 재료 소멸이라고 보고 있고요. 워낙 이제 반도체 테크가 좋았었어. 많이 오른 것들 팔고 살짝하고 이제 수급 좀 흔히 말하는 빨렸다라고 하죠. 그런 부분이 컸는데 그 사이에 펀더는 바뀐 게 없고요. 좋아지면 더 좋아졌고. 사실 우리가 기대하는 그 미국 관련된 마스가 중에서도 이제 함정 법안이 통과돼서 우리 야드에서 미국 함정 찍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거는 사실 될 수밖에 없다고 봐요, 저는.
될 수밖에 없다.
왜냐면 급한 건 우리가 아니라 미국이라서. 최근에 뭐 그런 사례가 명확하게 보이는데 핵추진 잠수함 열어준 것도
맞아, 맞아, 맞아.
거기다가 최근에 그 호위함 사업을 중단을 해버렸거든요. 미국 내에서 3년 이상 지연되고 있던 거예요. 네, 그만큼 현실적으로 지금 필요하다는 얘기여서 저는 정해져 있고 시점의 문제일 뿐 방향성은 정해져 있다 생각해서 그런 재료들이 소멸되지 않는 이상은 조선주 꼭 계속 갖고 가도 된다. 뭐 입장의 변화는 없습니다. 네.
목소리 너무 좋다고 긍정적 인정님께서 얘기해 주셨고 서환튜브님께서는 조선 얘기 좀 해달라. 너무 힘들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왜 신부가 아니에요? 신부가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감당이 없어. 아니, 못한 사람들이 힘들어. 조금만 빠져도 힘들다고. 야, 지금 3년 오르면 뭐하냐. 지금 한 달 빠지면 힘들지.
고점에 사신 분들도
있어.
그렇지. 아니, 그 모두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요새 빠져도 힘든 분들 많아요.
아, 그쵸. 아, 그러니까 제가 좀 경솔했네요.
힘든 부분에 대한 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괜찮다? 이런 거죠.
조선주를 짧게 보면 힘든 주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이클 주식이기 때문에.
아 근데 이런 거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이 그러니까 그 시세라는 거는 언제나 젊은 게 있고 늙은 게 있잖아. 그러니까 조선은 좀 늙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아 시세를 한번 뿜었어요.
시세가 지금 3년으로 왔잖아. 그러니까 3년 동안 더 좋아졌는데 주가는 언제나 과거의 나를 극복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과연 올해의 조선을 내년의 조선이 이길 수 있느냐, 얼마나 이길 수 있느냐, 이런 이제 고민이 있지 않을까?
저는 이길 수는 있다고 봐요. 아까 말씀드린 이유도 있고, 뭐 요즘에 핫한 LNG 운반선.
마이크가 떨어졌어요? 네네.
LNG 운반선도 내년부터는 대규모로 나올 예정이라서, 그래서 조선주는 뭐 급격하게 이렇게 최근에 조정이 나왔다? 그러면은 저는 오히려 주어 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점진적으로 이제 비중 확대를 해가지고 어차피 길게 보면 이기는 싸움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사실 뭐 이런 시클리컬 산업은 사실 한번 방향성이 정해지면은 크게 구조적으로 무너지지 않는 이상은 계속 갖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 단기 조정에 너무 휘둘릴 필요 없이 방향성을 믿고 계신다면은 그냥 좀 길게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길게 본다고. 길게가 어디까지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신다.
다른 것 때문에 힘드신가 보다. 어? 시세가 IT 막 이런 데서 엄청 나는데.
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뭔가 상대적이니까.
박탈감이요.
박탈감.
저도 들긴 합니다.
아니, 애널리스트들은 이런 게 좀 있어요. 보면은, 아, 그 같이 이제 그 하우스에 있으니까. 그거 보면은, 아, 누구는 엄청 바빠가지고 막 세미나 다니고 그런데. 우리는 안 불러주고 막 이런 게 좀 있잖아. 근데 조선은 어떻게 보면은 한동안 엄청 바쁘다가 요새 좀 시들해지고 막 이런 분위기가 또 있나요?
요즘은 이전 대비는 시들해지긴 했어요. 조선 구간은. 그러니까 딱히 마스가 뭐 누구나 다 아는
다 하는 거 아니에요?
1,500달러. 그치, 그치. 50억 불씩 투자. 어허. 그 이후로 사실 한 두 달, 세 달 사이에 바뀐 게 크게 없거든요. 그래서 네, 뭐 저도 똑같은 박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저기, 기현이 얘기를 좀 해보면은 네. 기현이도 저희 이제 같이 애널리스트로는 거의 처음 데뷔.
아 그렇죠. 저는 21년 10월인가에.
그러니까 애널리스트 제 선배님이시고 또 그리고 KIC. KIC 하면은 또 그 꿈의 직장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나오고 애널리스트를 하고.
그러니까 KIC를 나와서 다시 애널리스트가 됐어요.
아 네.
그러니까 애널리스트 했다가 KIC 갔다가 다시 애널리스트.
그렇습니다.
어떤 심정의 변화가 있었길래 이런 선택을 하셨나요?
아, 네. KIC는 너무 좋은 곳이고.
돌발 질문이나 당황해.
네, 너무 네. 좋은 곳이고, 네.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요. 하지만은 이제 저의 이제 뭔가 좀 주도적으로 해볼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가보자 하다 보니까 네. 자연스럽게 이제 옮기게 되었습니다.
키움증권에서는 지금 그러면 해외 주식 네, 담당하고 맞습니다. 있고, 해외 주식 중에서 어떤 부분을?
아, 그냥 미국 주식 전반적으로 다 담당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좀 요즘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거는 에너지나 소재 쪽으로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러면 에너지나 소재 쪽에서 뭐 사요?
근데 사실 에너지나 소재 쪽은 저는 전반적으로 다 좋은 것 같아요. 그 특히 제가 최근에 쓴 거는 이제 사실 태양광을 썼는데 태양광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다른 에너지 종목들이 너무 사실 잘 갔었어가지고 좀 살짝 눌려 있는 감이 없잖아 있거든요. 어차피 정책적으로도 역풍을 많이 맞은 상황이기도 하고. 근데 이 중기적으로 이제 그 수익성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이게 제일 그나마 퀄리티 주다. 제일 그 이익이 많이 나면서 동시에 성장도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봐서 그래서 추천을 했었습니다.
태양광을.
네.
근데 내가 오늘 나온 뉴스인데 네. 넥스테라가 미국에서는 거의 뭐 한전에 비유할 수 있나? 그러니까 뭐 전력 사업자인 거죠.
그렇죠. 넥스테라가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총 전력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3천 개나 있어가지고 한국이랑 똑같이 비교할 수는 없고
그 지배적인 사업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일 네, 큰 그렇죠. 회사 중 하나죠.
있습니다,
6%밖에 안 돼.
근데 그게 1등입니다.
진짜 난립해 있구나. 근데 넥스테라가 오늘 그 얘기를 하더라고. 가스로 간다고.
아, 그렇죠, 그렇죠. 넥스테라는 가스로도 많이 하고, 예.
가스의 비중을 확 늘릴 거라는 얘기를 해가지고, 네. 내가 느낌이 와 이게 미국이 진짜 에너지가 많이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넥스테라 원래 재생에너지 좀
재생에너지 좀 많이 하던 회사인데 회사로 알고 오늘 아침 뉴스에서 이제 가스를 막 한다고 막 하고 막 그러길래, 아니 그러니까 내가 느끼기로는 이런 거지.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에너지가 너무 부족하다는 거야. 너무 부족하다는 거야. 그래서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고, 사실 오늘 얘기하는 거의 주제가 결국은 AI도 있지만 에너지에 초점이 맞춰질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관련돼서 뭔가를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미국 기업들 중에서 뭐가 좀 괜찮을 것 같은지.
아, 저는 방금 말씀드렸던 그 태양광 중에서는 퍼스트 솔라를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고요.
퍼스트 솔라.
네, 퍼스트 솔라를 좋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에너지 정 같은 경우에는 뭐 전반적으로 다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뭐 저희 하우스에서는 GE 베르노바도 사실 되게 좋게 보고 있고, 뭐 가스터빈 사이클이 사실 안 끝날 끝난 게 굉장히 좀 오래 걸릴 것 같다고 보고 있거든요.
맞아, 맞아.
왜냐면은 사실 이 가스터빈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가스 터빈의 공급난이 계속 장기간 지속이 되어야지 수익이 계속 많이 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캐파 증설이라고 하는 게 이 주문이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가스 터빈을 확 생산량을 늘릴 수 있고 이런 거는 아니에요. 또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가스 터빈에 대한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고, 걔네들은 이제 그 공급자 우위 시장이 계속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좀 그런 측면에서는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스터빈이 좋을 것 같다. 그러면은 뭐 어떤 회사를 사야 되는 거야? 가스터빈이 좋으면
부산
GE 버너바가 네. 제장이고
그쵸. 미쓰비시 중공업
미쓰비시
네 그렇죠.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부산 에너빌리티. 그러니까 이제 그 에너지 쪽이 이제 앞으로 그렇게 그 된다고 하면은 그 방향성이라면은 가스 쪽이 좋을 것 같고 또 원전은 좀 어떤 것 같아요?
아 원전은 사실 저는 원전 관련 종목들이 사실 근데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약간 조금 좀 뭐라 해야 될까 미래 수익을 너무 많이 땡겨왔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원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태양광과 천연가스를 보면은 태양광과 천연가스는 다
여기 이렇게
네, 네. 태양광과 천연가스는 정치적 그런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치. 네.
그 민주당과 공화당의 그 정치적 리스크가 있는데,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바이든 행정부 시절부터 봐도 그렇고,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밀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행정부, 정권이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어쨌든 원전은 계속 갈 거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원전이 미래에 괜찮지 않을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근데 좀 약간 걱정이 되는 거는, 원전이 미국에서 실제로 지어지려면은 대형 원전이든지 SMR이든지 한 2030년까지는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2030년이면 너무 멀어. 그러니까.
그렇죠. 너무 멀죠. 지금 계획돼 있는 게 제가 꾸준히 그 미국의 그 이에 그 에너지청에서 나오는 그 발전소를 어떻게 지을 건지 그 계획을 매달 발표를 하거든요. 그걸 보는데 앞으로 가장 가까이 예정되어 있는 원전을 짓는 게 SMR이고 2029년인가 30년이에요. 그 500메가와트
그게 완성되는 게 완공되는 게 2029년에?
그렇죠. 도입이 되는 게 그렇게 보는데 근데 원전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한번 그러니까 계획은 막 5년 6년 이렇게 잡는데 막 가장 최근에 지어진 원전 같은 경우에는 짓는데 11년 걸렸거든요. 10에서 11년 걸렸거든. 그래서 계속 늦춰지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치. 그래서
오래 걸리고
그래서 중국이 원전을 지금 글로벌리하게 제일 빨리 짓는데 그게 한 5년 걸리거든요 거기서도. 그래서 원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30년대에 뭐 가장 뭐라 해야 될까요 활성화되는 에너지원이 될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원전 관련 종목들이 실제 이익을 낼 수 있을 거냐 하면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근데 이제 중국 얘기 나왔으니까 그 기현이가 또 중국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제가요? 네.
중국어 전공인가?
아니요, 저는 중국어 전공 아닙니다. 저는 경영학 전공입니다.
아, 중국에서 대학을 나온 건가?
아니, 저 어렸을 때 중국에서 살았죠.
아, 그러니까 이제 중국어를 굉장히 잘 하는 걸로.
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 있을 때는 중국 관련된 보고서를 많이 썼었잖아.
네, 맞습니다.
요즘에는 근데 중국 관련 보고서 많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애널리스트들이.
아니 저희
가서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런가요?
그 많이 관심을 가져요.
네네네.
투자자들의 관심이 없긴 해요.
아니 그러니까 네.
투자자들이
관심이 없긴 한데 또 내가 아 중국은 얘기 아까 원전도 얘기했지만 지금 중국 원전 30개가 지금 지어지고 있잖아요.
아 네 그렇습니다. 중국 열심히 짓고 있잖아요.
에너지 입장에서 보면은 중국이 미국을 훨씬 더 앞서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태양광 발전을 하는 거에 있어서도 이미 미국을 굉장히 앞서고 있고. 원전 같은 측면에서도 앞서고 있고 사실 원전은 중국 에너지원 자체에서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되게 작은 그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만으로 해도 미국보다는 앞서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사실 중국은 미국보다 훨씬 더 앞서서 이 송배전망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강화했었거든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결국에 이제 동부는 전기를 많이 쓰는데 서부는 전기를 덜 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그 서부의 전기를 동부로 끌어오는 약간 그런 사업들 같은 경우를 많이 했었고
서부에다가 발전소를 많이 지어놓고 동부로 쏘는 거구나.
그렇죠. 어쨌든 서부에 이제 보면은 수력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뭐라 해야 될까요? 그 황화강이나 그 그치. 장강의 원료들도 다 거기
수력
있고
수력 발전도 엄청나게 큰 거 한 대가 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중국은 송배전망이나 발전 자체에 대한 투자를 미국보다 훨씬 더
이미
일찍 했었고 그러니까 그 수확을 지금 네, 얻을 수
하고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제일 고민이 아까 승환이도 얘기했지만 미국이 좀 아니 내가 뭘 미국을 걱정하겠나 싶긴 한데 미국 하는 거 보면 영심찮지 않아 지금 아니 조선 배를 못 고친다며 그냥 하는 꼴을 보면은 야, 근데 우리가 안 도와주면 쟤네들 저기 막 그런 느낌 아니야?
그렇죠. 뭐 아무래도 글로벌리 러워 전쟁 이후부터 이제 트럼프 행정부 시대도 그렇고 자주 국방 시대로 흘러가다 보니까 그 와중에 중국은 핵군력 강화를 그러니까. 조선업 기반으로 하고 있고
그러니까
러시아도 푸틴 대통령이 얼마 전에 2050년까지 러시아 해군 현대화를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거든요. 유럽 애들은 이제 자국 내 조선업이 옛날에 발전이 많이 되었었고
그치.
특히 이제 함정 관련된 거를 많이 잘 해왔기 때문에 독일, 뭐 프랑스 이런 이탈리아 했기 때문에 자국 내 이제 발트의 러시아 견제 해군을 견제하기 위한 그런 자국 수요는 충분히 소화가 가능할 거예요. 문제는 이제 미국은 그게 안 된다는 거.
아.
자기 이제 조선업 역량이 쇠퇴한 지가 너무 거의 40년이 오래됐지. 넘었죠. 80년대 이후부터니까. 그래서 결국에 동맹국가 일본, 그러니까 한국을 찾을 수밖에 없는 형국이고 실제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요. 그래서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그런 법안들이 과연 통과가 될까에 대한 의문점이 많으실 텐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미국이 급해서 네,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 질문이 있습니다. 제너럴 다이나믹스나 HII 같은 미국 조선주도 어떻게 보시나요?
좋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미국 함정을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미국 함정은 우리 조선소가 법안을 열어줬을 때 직접 수주를 할 수 있냐? 그건 절대 안 돼. 미국 함정은 프라임 컨트랙터라고 주 계약자만 할 수 있고요. 그게 방금 말씀하신 헌팅턴 잉걸스나 제너럴 다이나믹스나 뭐 오스탈 뭐 이런 애들만 직접 수주가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노려야 되면 걔네가 수주를 해서 우리한테 하도급을 뿌려줘야 돼.
ODM, OEM 느낌이구나.
그렇죠. 뭐 선체 블록 일부를 우리한테 제작을 맡긴다든지 이런 형태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한테 그런 식으로 주면은 프라임 컨트랙터는 남는 게 없지 않냐. 그게 아니라 일정 물량을 보장받을 수 있죠. 미국 정부한테. 너네 급하지 않냐.
급하지
않냐. 하면 우리는 하도급 해서 빨리 지어줄 수 있는 한국 조선 기업이 있다. 컨소시엄이 있다. 그럼 우리가 얘네한테 하도급 일정 물량을 빨리 뿌리면은 미국 함정 빨리 지어낼 수 있으니까 우리한테 물량 많이 줘.
그치.
그래서 프랭 컨트랙터, 제너럴 다이나믹스나 헌팅턴 잉걸스 같은 애들이 많이 받아온 다음에 일정 물량을 우리한테 뿌려주고 마진 챙겨주고 왜냐면 마진 챙겨줄 수밖에 없는 게
없어.
시장 함정 다른 함정 대비 미국 함정이 4배 이상 비싸요.
아하 그래. 네,
그러니까 프라임 컨트랙터도 좋고 우리도 좋고.
약간 유통사 느낌이 나네요. 미국 회사들.
근데 이게 우리나라한테 어쩔 수 없이 올 수밖에 없다.
네.
그럴 수밖에 없다.
급한 건 미국이라.
급한 건 미국이다. 참 이게. 그냥 제가 이렇게 보면은 급한 게 미국이 맞아. 너무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냉정하게 봤을 때 미국이 우리나라에 도움이 없으면 안 돼. 정말 안 돼요, 정말.
원전 만드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핵 잠수함 뭐 요구했다가 막 누가 야, 미국한테 저렇게 얘기하면 되냐 그러는데 해도 되는 거야, 해도 돼. 그거보다 더한 걸 요구해도 되나라는 생각을 해요. 아니, 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게, 그러니까 젠슨왕이 왔잖아, 비행기 타고. 우리가 간 게 아니잖아. 젠슨왕한테 가서 치킨 사달라고 한 게 아니잖아. 가서 왔잖아. 그 보면 급하다니까, 진짜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잘해서 급한 건 니네잖아. 그러면서 이제 가격을 올린다든지 그런 협상력을 높이는 그런 건 너무 필요한 것 같아. 조선, 비단 조선뿐이냐? 아니거든? 뭐 두산 에너빌리티도 당연한 가스 터빈 없어가지고 그 남아있는 재고 갖다 가져갔다며. 그런 거를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이런 거지. 내가 이제 애널리스트 팀장 할 때는 이제 아래였으니까 팀장님 그랬지만 지금은 같이 늙어가는 처진 거잖아. 그런 느낌 아닌가. 한국과 미국이 옛날 미국 아니다. 옛날 이어서가 아니다. 좀 막 편하게 좀 얘기해봐라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장무기가 제일 편하게 얘기하니까.
아, 저요?
요즘에 네. 제일 좋게 보는 거 뭡니까? 요즘 맨날 뭐 얘기하는 거.
산업으로는 CPU 제일 좋게 봐요.
CPU가 뭡니까?
CPU는 코어 패키지드 옵틱스라 그래가지고.
코어 패키지드
옵틱스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GPU랑 HBM 할 때 실리콘 인터포즈에 2.5D 패키징 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실리콘 포토닉스라 그래가지고, 광을 이제 칩에다 같이 패키징 하는 게 CPU야. 근데 이게 큰 흐름을 조금 아셔야 되거든요. 뭐냐면, 데이터.
이거는 얼마 전에 보고서 쓴 거죠?
맞아요. 쓴 거예요. 이게 데이터에 포트당 대역폭이 2년마다 두 배씩 늘어나요. 어. 대역폭이라고 하는 거는 한 번에 데이터를 많이 쏘는
얼마나 건데, 보낼 수 있는
보내는 건데 이게 대역폭이 늘어나다 보니까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원래 잔거리는 광을 썼고요. 데이터 센터 안에서 단거리는 구리를 썼어요. 근데 대역폭이 커지는 걸 감안을 했을 때 구리가 한 28년 정도에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광으로.
아, 짧은 대거리 가는데도?
광으로 가는 게 거의 컨서서스라고 보시면 돼요. 아. 일적인 거라서 뭐 어떤 변동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허. 글로벌로 컨서서스는 광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정도쯤에. 예를 들자면은 데이터 센터에 있는 그 밑에 구리 뭐 이렇게 선이 있는
테이블이
거
이렇게 막 꽂혀 있는 거거든요.
광으로.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보면은 막 이렇게 막 꽂혀 있는 거.
그렇죠. 그래서 데이터 센터 렉 보시면은 이렇게 케이블 막 꽂혀 있는 거거든요. 그게 다 구리 케이블이에요. 근데 그게 광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가 컨서서스고.
왜? 그러니까 빨리 가야 되니까.
대역폭이 커지면 구리는 물리적으로 크기가 커져야 돼요.
아, 물리 두꺼워져야 된다는 거죠.
두꺼워져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루빈 울트라는 NV 링크가 546개입니다. 꽂아야 되는 GPU 개수가 지금 144개가 루빈이고 어허. 루빈 울트라 가면 500개가 넘어요.
500개가?
넘어요. 4배 늘어나요. 4배. 카이버라 그래가지고 렉 구조도 바뀌어요. 루빈 울트라 때.
아니 500개를 꽂는다면 얘 뭐 케이블 같은 거 이렇게 꽂아야
되는 거네? 이제 물리적으로 안 되는 거죠.
아 이미 끝난 거네 그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거의. 아. 그리고 데이터 센터 문제가 뭐냐면 전기 소모량 줄이면서 발열을 줄이는 건데 어허. 구리는 구조적으로 전자를 갖다 쏘는 거기 때문에 대역폭이 커지면 그냥 발열이 늘어난다. 빛하고 비교했을 때. 그래서 발열 줄이는 것까지 감안하면
발열이 광으로 가면 더 줄어?
줄죠. 광자는 왜냐면은 저항을 안 받잖아요. 아. 전자는 근데 가면서 저항을 받으니까 빠바박 때리면은 갈수록 저항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컨센서스가 광으로 가겠다. 요 컨센서스인 거고 어허. 서버에 꽂는 단거리는 지금 엔비디아는 구리 쓰고 있고 27년까지 구리 쓰려고 해요. 근데 구글은 TPU에서 야 어차피 광으로 갈 거잖아. 그래서 광을 지금 쓰고 있어요.
아 이미?
그래서 지금 구글이 TPU가 갑자기 딱 튀어나와서 제미나이 쓰게 하니까 광회사들이 갑자기 날아가는 게 TPU 점유율 올라가면 더 빨리 간다 이거예요. 원래도 갈 거였지만 이렇게 보시면.
그리고 얼마 전에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광이 최고다. 광이 미래다. 뭐 이게 한번 트윗 한번 날린 적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거죠. AI 대역폭은 뭐가 다르냐면 옛날에는 서버에 스위치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걔가 대역폭을 하나를 받은 다음에 여러 개를 감당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AI 렉이 마치 하나처럼 움직이려고 그래가지고 대역폭이 1대1로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하. 근데 CPU를 왜 네트워크 스위치 먼저 하냐면 이거 양산을 안 해봤잖아요. 그리고 CPU는 패키징을 같이 들어가면 서버에 들어가는 이 실리콘 포토닉스 때문에 칩을 다 버려야 될 수도 있어요. GPU랑 HBM을. 그러니까 네트워크 스위치에 업링크라고 원래 광하던데 CPU 내년에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수율도 잘 나오고 잘 된다? 그러면은 다운링크로 넘어가고 서버로 내려가는 거죠. 그다음에. 그래서 크기가 엄청 큰 시장이에요. 이제 가는 방향이. 네. 그게 이제 시작이 이제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데이터 이거를 CPU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건 데이터 센터 광화죠. 광화. 옵티컬라이제이션.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좀 이해 되셨나요? 좀 장우이가 잘 설명했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어렵긴 한데.
어렵죠. 네. 어려운데 그냥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그쵸? 뭔가 광으로 바뀌어야 된다. 데이터 그쵸? 센터가.
그래서 우리가 이미지 보면 다 이거 꽂혀있는 구리 테이블이 다 광으로 바뀐다 그러면 아 시장 규모가 굉장히 커질 수 있겠구나.
그 꽂혀있는 거가 광으로 바뀌면은 그게 모양이 어떻게 바뀌어요? 그냥
광 케이블 똑같아.
광 케이블 똑같아.
광 트랜시버 보시면 여기에 광섬유 달아가지고 이렇게 꽂는 거거든요. 그 형태로 가요.
그냥 약간 그 ADSL 뭐 이런 느낌 아니에요? 광 케이블 뭐 이렇게 인터넷도 광 케이블이.
그렇죠, 그렇죠.
광 케이블을 바꿨잖아요. 결국에는.
그렇죠.
예. 구리 말고.
그렇죠.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럼 무슨 회사가 제일 좋은 건가요?
제일 좋은 거는 글로벌로는 이제 루멘텀이라는 회사가 대장이에요. 광원 회사가 대장이라서 루멘텀하고 코헤런트가 두 개가 같이 가는데 대장은 루멘텀이고 두 번째가 이제 세컨티어가 코헤런트고. 광섬유로는 일본에선 대장주가 후지쿠라. 이제 광섬유를 얇게 만드는 게 이제 기술력이 좋아서 그리고 같이 만들 수 있는 거는 미국의 코닝. 코닝도 유리섬유를 해요. 하는데 이제 더 얇게 하는 거 후지쿠라가 더 잘한대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 국내에는 관련주 정도만 있고 사실 대장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애매하고
국내는 없는데.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장은 광원하고 그 광섬유 하는 회사인 거고 또 하나 정도 보면 타워쌤이라고 이제. 파운드리 있는데 그쪽에서도 이제 거의 과점적인 애가 있어.
아 이게 공학적으로 완벽한 설명이었다. 네. 초록바다님이 내가 알기로 지금 공학적 전공이시거든요.
아, 그래요? 저
설명 잘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어렵지만 흥미롭다.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네. 근데 루멘텀. 는 하나 기억을 하면.
내가 대장이더라.
네. 어, 루멘텀은 좀 옛날부터 말했는데 요새 좀 주가 좀 어때?
신고가죠, 신고가.
어, 네. 어, 제가 어깨에 약간.
아, 뽕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장우이가.
아, 제가 얘기했잖아요.
안 샀다, 그래요.
저도 안 샀어요.
아니, 루멘텀, 아니, 얘기한 지 좀 됐어. 네. 인정. 네. 인정하는데 네. 어깨에 힘 좀 빼.
알겠어.
아니, 루멘텀이 요새 네. 주가 모멘텀이 굉장히 좋긴 하더라고.
좋고, TPU 때문에 더 날아간 거죠.
아, 근데 나는 지금 구글이 너무 좋은 것 같아.
구글도 좋죠. 네.
어, 난 구글을 많이 사는 게 루멘텀보다 낫지 않을까.
업사이드로는 저는 루멘텀 훨씬 크다.
아, 어, 훨씬 크겠지.
네, 근데 안정성과 아. 이런 것까지 보면 구글도 진짜 좋죠.
그러니까, 구글에 대해서 내가 오늘 매물쇼에 나갔다 왔잖아. 매물쇼 나가가지고 구글 재미나이가 오픈AI 그 챗GPT보다 더 좋아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그 국회의원분이 별 차이 없어요 그러더라고.
아, 그래요?
안 써봐서 그래. 안 써보면, 네, 네. 나도 안 써보면은 별 차이 네. 없는 줄 알았어. 네. 써보니까 너무 차이 많이 나지 않아?
맞아요.
그렇죠. 어, 직접, 근데, 재미나이 3.0 되게 더 비싼 거 썼네.
울트라 구독하고 있어요. 아. 네, 울트라 그냥 그.
써보니까 느낌이 네. 이런 거잖아. 네. 어, 오픈 AI, 챗GPT랑 재미나이랑 무료 3만원 그렇죠. 최고급 이렇게 있잖아. 어때? 그, 등급으로 비교를 하자면은.
아, 차이 많이 나요.
차이 많이 나?
차이 엄청 많이 나고, 제가 아. 느낀 게, 제가 요새 IT 쪽 많이 보다 보니까, 어. 테크놀로지한 걸 많이 물어보는데, 어. GPT는 틀려요.
아, 그래?
틀려요. 틀리다는 게, 그러니까 되게 광범위한 개념으로는 맞는데, 어허.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틀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어. 그리고 구글이 좋은 게, 내가 유튜브 갖고 있잖아요.
그치.
그래가지고, 이해가 안 되시죠? 이 영상 보세요. 이렇게 딱 던져요.
아, 진짜?
네.
아.
그러니까 이게 이길 수가 없어요, 그거는. 네.
그러니까 얘는, 네. 내가 느끼기에는 이런 것 같아요. 네. 그, 재미나이는 네. 유튜브 영상을 다 학습 이미 다 한 것 같아. 그러니까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유튜브 링크를 하나 던지잖아? 그러면 이거를 요약해주는데 시간이 너무 짧게 걸려.
아, 어, 그럼 서버에다 이미 다 그걸 저장해가지고 가지고 있단 말이지.
아, 이미 저장해놨을 거 아니야. 다,
자기 서버에서 그냥 꺼내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자기 거잖아. 이거 데이터가 자기 거잖아.
자기 서버에서 그냥 가져오면 되는 것 같은데?
아니, 그리고 나는 지금 생각해보면은, 아, 그때, 그 중요한 포인트였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애플에서 오픈 AI 말고 재미나이로 바꾼다는 얘기를 했었잖아.
맞아요.
이게 티핑 포인트였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 고민을 애플에서 많이 했었는데 그때 아 결국은 재미나이를 써야 되겠다라는 결정을 그냥 이거는 질문인데 워런 버핏이 몰랐을까? 그런 생각도 나는 해볼 수 있잖아. 아. 아니, 애플의 최대 주주잖아.
아. 근데 기술적인 걸 모르시지 않을까?
아, 모르긴 하겠지만, 뭐, 워런 버핏이 물어볼 수는 있잖아. 요즘에, 야, 뭐, 잘 모르는데, 챗GPT랑 재미나이 좀 뭐가 좋냐? 그러면, 아니, 재미나이가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얘기하지 않았을까? 아. 그리고 애플은 당연히 최고의 고객이잖아, 이들한테는.
그렇죠.
그러니까 갑질을 얼마나 했겠어. 야, 너 제일 좋은 거 가져와봐. 그러면서 비교를 다 해봤을 거고, 이걸 단기간이 아니라 장기간으로 봤을 때 재미나이가 낫겠다고 생각하고 재미나이를 선택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그냥 뭐 구글을 뭐 워렌 버핏이 그것만 가지고 사진 안 하겠지만 그것도 하나 있지 않았을까?
아, 그리고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그 AI 프레임워크라고 그 개발자 언어가 제가 알기로 애플은 텐서플로우로 계속 해왔었어. TPU랑 호환이 잘 맞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맞아. 그러니까 프레임워크의 네. 비중도 되게 네. 다르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네. TPU가 가져갈 수 있는 한계가 10%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
그쵸. 그러니까 하이토치를 가져가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 TPU가 그 프레임워크까지 바꾸지 않는 이상 10%가 맥스인 거야. 어차피.
그쵸.
그러니까 뭐 GPU가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는 필요 없는 건데 뭐 구글 입장에서는 자기 거 쓰는 것만 해도 충분하니까.
아, 그것만 해도 충분하죠.
자기 시장 크는 네. 게 훨씬 중요하니까. 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좀 했고요. 네. 또 무슨 얘기 할까요? 기현.
저요? 갑자기 말씀하세요.
아까 그 원자력 중에서 뭐 좀 좋게 보는 회사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 원자력 중에서요? 원자력 중에서는 전 카메코를 좀 좋게 봅니다.
카메코.
네, 카메코 같은 경우는 사실 너무 대장주라서 다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를 수도 있어요. 좀 설명해 네. 주세요. 네.
카메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캐나다 기업인데, 캐나다에서 가장 큰 이제 우라늄 광산을 가지고 있고, 우라늄 생산으로만 봤을 때, 기업 단위로 봤을 때 세계 1위입니다.
카메코를 뭘로 조합이 나왔나요?
그. CCJ로.
CCJ.
C? CJ.
CJ. 네.
그리고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2023년에 브룩필드랑 같이 웨스팅하우스를 인수를 했어요.
아, 우리가 그 아는 웨스팅하우스?
네, 웨스팅하우스. 어. 그, 이게 지금 한수원과 이게 열심히.
2023년? 네, 2023년. 얼마 안 됐네? 네,
그때 그래서, 어. 아, 이거는 말하면 안 되겠구나. 그, 하여튼, 그랬고.
뭐, 있는 것좀 말고, 이거. 이거 없으면 좋겠네. 그래.
아,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어, 없어, 없어.
아, 뭐 대단한 정보 있는 것처럼.
어. 하여튼, 그런 거, 그렇고, 인수를 했고, 그때 이제 지분의 49%를 인수를 했는데, 지금 현재 미국
아, 49%나 가지고 있어?
네, 그렇죠. 나머지는
이제
네, 그렇죠. 브룩필드가 어. 갖고 있고 어. 49%를 이제 카메코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어찌 되었든지 간에 그 웨스팅하우스를 인수하게 됨으로써 웨스팅하우스가 사실 글로벌리하게 깔려 있는 원전의 기술의 50%를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거든요. 근데 웨스팅하우스가 전에 한번 망했던 거는 왜 망했냐면은 자기들이 직접 원전을 짓겠다고 난리를 치다가 이제 원전을 기한 안에 못 짓는 거죠. 못 지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그치.
돈을 물어내야 되는
맞아,
거잖아요.
맞아.
근데 방금 말씀드렸던 아니요. 가장 최근에 지었던 미국 원전이 어. 이제 복틀 3호기, 4호기인데 어. 그게 10년, 11년 걸렸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오래 걸린 만큼 더 손해가 많이 났을 수밖에 없고 어. 자연스럽게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손해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카메코 산하로 들어가서 아예 탈바꿈을 해서 어. 우리는 원전을 직접 짓지 않고 그냥 이 원전에
라이센스만
관련된 네, 라이센스랑 이제 기술만 이제 기술과 서비스만 팔겠다 어.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비용이 나갈 일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옛날에 원전 망했던 게 도시바가 어. 먹었다가 망한
거예요. 그렇지.
그게 그때는 규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야 이렇게 해가지고 지으니까 야 규제 다시 해오세요 이러고 또 만들어 가니까 아. 다시 해오세요 이러다가 망했대요.
아. 네.
근데 이제 한번 규제를 통과를 했잖아요. 어. 이제 한번 규제를 통과했으니까 규제를 통과하는 과정 속에서 미국 내에서 이제 미국에 지은 거니까 어쨌든 미국 내에서 그 원전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공급망을 일단 다 갖췄고 이제 부품 같은 것들을 조달할 수 있는 그리고 동시에 이제 한번 인허가를 통과를 해봤기 때문에 이게 어쨌든 검증이 된 거니까 훨씬 더 인허가를 통과하기가 쉬워졌다.
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네. 그 어드밴스드 액트하고 원전주가 엄청 갔는데 그거의 어. 골자가 저는 그건 것 같아요. 원래 시장 참여자들이 갖고 있던 리스크는 원전은 규제 산업이라서 야 저거 된다 그러고 알지. 근데 야, 했다가 또 다시 빠꾸막고 이러면 어떡해.
그래.
그리고 오래 걸리니까 시간 할인이 돼 있었는데 어드밴스드 액트가 야 그거 다 없애고 야 바빠. 야 원전 빨리 지워. 이거라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 막 그때부터 날라갔잖아요.
근데 이제 카메코 이 회사는 그러면 49% 들고 있는 거 말고 가치가 뭐가 있어요?
지금 우라늄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우라늄 아. 가격을 보면은 우라늄도 사실 좀 사이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우라늄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그렇게까지 이제 막 기름이나 이런 것처럼 많이 쟁여놓을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 사실 그 원전이라고 하는 거의 특성상. 그래서 이제 보통 장기 계약을 통해서 원전들이 구매를 하는데 지금 최근 한 5년 동안이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비수기였어요. 그래서 좀 덜 구매를 했어요. 그때는 장기 계약이 그러니까 소비를 하는 것보다 장기 계약을 신규로 체결한 게 적었어요. 근데 이제 새로운 사이클이 왔다고 치면은 이제 지금 계속해서 우라늄 가격이 오르고 있거든요. 아. 이게 결국에는 이제 비축되었던 물량이 어느 정도 소모가 되었으니까 신규 장기 계약을 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다들 지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하. 이제 우라늄 가격이 좀 우상향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라늄 가격이 좀 오르고 그다음 웨스팅하우스가 좀
지분 가치가 커지고
그렇죠. 지분 가치가 좀 커질 수 있는 상황이고 하니까 이런 두 가지 좀 순풍을 받아서 주가가 좀 안정적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예, 스스로 예, 믿고 있습니다. 네.
웨스팅하우스 같은 회사도 미국 정부가 지분을 살 가능성이 좀 있을까?
네, 웨스팅하우스 같은 경우에 실제로 이번에 그 발표가 났었는데 뉴스로 이번에 이제 그 80빌리언 어치, 그러니까 800억 달러 어치 투자를 원전 투자를 미국 정부에서 하겠다고 하면서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파트너로 들어갔는데 만약 그래서 그만큼 투자를 많이 해주는 만큼에 만약에 웨스팅하우스의 지분 가치가 일정 수준 이상을
넘어가면
IPO를 하고 미국 정부가 지분의 일정 수준을 받기로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나는 이게 되게 신기한 거야. 미국이 막 지분을 사! MP 머티리얼즈도 그렇고 이런 건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인텔도 그렇고 될 때까지만 하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의 상식으로 조금 이해가 안 되죠.
안 되지.
저렇게 해도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MP 메테리얼즈도 그래서 좋게 보고 있습니다.
MP 아, 그래서 좋아?
MP 메테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미국 정부에서 희토류를 일정 수준 이상 사주기로 지금
사주기로 했잖아요.
네, 사주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의 하방에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방만큼은 가격이 보존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안전한 주식이다.
그러니까 나는 이게 그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한 질문인 것 같은데 네. 뭐냐면은 기존 우리가 알고 있을 때는 아니 국영화된 기업은 아, 좀 비효율적이고 네. 그래서 민영화될수록 좀 더 이게 그 효율이 높아지면서 가치가 올라간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이제 이야기한 거는 MP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회사인 거지. 네. 미국 정부가 지분을 샀어. 그래서 막 뭔가를 보존해줘. 네. 막 이렇게 됐을 때 아, 진짜 MP 머티리얼즈라는 회사를 투자 가치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이거는 그러니까 워렌 버핏도 생각해보지 않은 것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냥 국유화된 기업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밸류에이션하고 더 좋게 볼 것인가 막 이런 거잖아.
근데 MP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략적 가치가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전략적 가치.
왜냐면은 아. 이제 그 히토류 관련된 그런 히토류 원자재나 아니면은 연구 지금 MP 메터리얼즈가 궁극적으로 하려는 거는 원래 MP 메터리얼즈가 이제 히토류를 열심히 캐서
그치.
그걸 중국에 보내 가지고 중국에서 연구
재련하려고 했는데
네, 재련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본인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A부터 Z까지를 전부 다 자기들이 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만약 그렇게 돼서 실제로 진짜 연구 자석을 잘 생산한다고 하면은 그렇게 되면은 이 중국 밖에서 유일하게 그거를 좀 규모 있게 할 수 있는 회사가 된단 말이에요.
그치, 그치.
그렇게 되면은 사실 미국 뿐만이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그렇고 미국 바깥에 있는 국가들도 그렇고 사실 중국과는 다른 또 다른 이제 공급망을 만들어서 어허. 이걸 좀 안정화하고 싶어 하는 수요가 있을 텐데 어허. 그런 식으로 봤을 때 이제 그 MP 메터리얼즈 계약을 체결해서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아, 그러니까 아직 히토리 하니까 재밌는 게 생각나는데 알몬티라고 하세요, 알몬티.
알몬티?
알몬티. 우리나라가 자원이 없잖아요. 제가 알기로 히토르 중에 유일하게 딱 하나가 있는 게 있대요. 텅스텐인가 뭐가 우리나라가 뭐가 많은데 그게 우리나라 강원도에 그 산동광산이 되게 많대요. 그거를 캐나다 회사가 예전에 안 좋을 때 인수를 했어요. 인수를 했는데
우리나라 거를?
우리나라 거를. 근데 상장이 돼 있고 그게 전 세계에서 중국 빼고 원가 경쟁력이 있는 거의 유일한 광산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
그래서 히토류 붐 왔을 때 그 회사가 알몬티가 날라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광산에서 투자해본 적이 없어서 이렇게 보니까 처음에는 경제적 가치 1차적으로 있는 걸로 밸류에이션 하다가 히토류 부각받으니까 2차적으로 파는 것까지 이제 밸류에이션에서 땡겨오다가 이제 매장 대는 거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붐이 부니까 그것까지 다 땡겨서 날라가버렸어요. 거의 유일하게 딱 있대요.
애널리스트 네. 주제를 바꿔서 네. 애널리스트는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그쵸.
그게 되게 중요하잖아. 네. 근데 뭐 알겠지만 내가 그 SK증권 갔을 때 썼던 보고서가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투자하는 법이라고 네. 1, 2, 3 했었잖아. 네. 그때 얘기했던 게 밸류에이션이었거든. 그리고 그 밸류에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기본으로 돌아가서 다시 해보고 고민해보자 이런 이제 화두를 여의도에 어떻게 보면 던진 거지.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매니저들이 그때 되게 뭐 우습게 봤을 거야, 아마. 쟤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막 있는 것처럼 얘기하냐. 근데 나는 그때의 고민도 중요했지만 지금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까 얘기한 대로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 그냥 단순하게 이익으로만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니 미국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을 그걸 이익으로 잡을 거야? 그럼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고 몇 년 동안 잡을 거야? 이런 것도 사실 되게 중요한 화두 아닐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조선업종에 대해서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줄 때 이익으로 PER이 몇 배 이런 것도 있지만 나중에 이러다가 보조금 준다 쳐 막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잖아 나중에. 그럼 또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고민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 한세관 연구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사실 뭐 실적 추정치로만 설명이 가능하면은 사실 애널리스트가 필요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적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A가 더 잘할 수 있고
결국에 안 보이는 분명히 무형 가치가 존재를 할 거고 사실 산업군에서도 똑같은 뭐 제가 조선 세파니까 이제 조선주들이 몇 대표적인 게 몇 개 있지만 똑같은 기업들이 아니잖아요.
맞아.
어디 부분에서는 누군가가 경제적 해자를 갖고 있을
그치.
수 있고 근데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숫자로 녹여낼 수 있는 사람이 이 시장에 있을까?
그치.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실적해서, 그러니까 숫자로 녹일 수 없는 부분이 당연히 있고, 그거를 보통 이제 멀티플에 뭐 프리미엄을 준다거나, 아니면 디스카운트를 해서 이제 녹여내서 추정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솔직히 그냥 막 대충 하는 거잖아, 그냥 느낌이. 아, 뭐, 그러니까 대충이라고 하는 게 좀 미안하지만.
뭐 대충 하진 않는데.
아니, 대충 하지 않지만.
아, 대충 한다고 아주... 하면 저희가 좀 약간.
아니, 그러니까, 대충. 우리가.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저가, 제가 밸류에이션 처음 공부할 때 엄청난 툴이 있는 줄 알았어요. 아. 그것까지는 아니죠.
그치, 그치. 그러니까 네. 대충 한다고 표현해서 미안하지만 어쨌든 네. 아주 완벽하게 정밀해가지고 뭐 26.7배, 뭐 28배 뭐 이런 식으로 하진 않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왜 줘야 되는지에 대한 논리가 좀 중요한 거고.
그렇죠. 주관적이죠. 애 좋으니까 멀티플 프리미엄 그런 거
그래서 밸류에이션은 저는 개인적으로 한계는 명확하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한계는 있다.
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으로 다 설명이 가능하면 그치. 누구나 빼돈 벌어.
그렇죠.
그럼. 네. 밸류에이션을 설명하는 밸류에이션은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은 SK증권에서 얼마 전에 하이닉스 멀티플을 PBR에서 PBR로 바꾸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 화두를 던진 거거든.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나는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애널리스트들끼리만 뭐 얘기하고 여의도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실제 투자자들도 이해하고 같이 고민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하지 않을까?
투자자들이 정하는 거죠, 사실. 그렇죠. 저희가 정하는 게.
결국은 정하는 거죠. 투자자들이 정하는 거죠.
투자자들이 정하는 거죠.
뭐. 그래서, 아, 이렇게 투자자들이 생각하는구나. 아, 그러면 사실 뭐, 보조금을 주는 거는 이 정도를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구나. 뭐, 등등 이런 걸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게 다 어떻게 보면은, 그 미국이 바뀌어서 그래. 미국 애들이 뭔가 바뀌어서 그런 것 같아.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어떻게 듣고 계신가요? 저기, 저희가 그냥 좀 편하게 좀 이야기를 했는데 벌써 시간이 좀 50분이나 됐어요. 그래서 한 5분, 10분 정도 더 얘기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좀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셔도 좋고요.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얘기하니까 좀 어떠셨나요? 장욱이?
재밌네요.
재밌어?
네, 재밌네요. 아, 그리고.
우리가 원래 얘기하려고 했던 주제가 전혀 아니고 좀 딴 데로 지금 계속 가고 있긴 한데.
맞아요.
아무튼, 재밌네요.
2026년 연간 전망.
아, 연간 전망? 아, 그래. 그러면 연간 전망으로 갑시다. 그러면은 네.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주식 하나씩 찍는 걸로 어때?
아,
그럼 좀 그런가? 아니면 어떻게 할까?
아, 컴플라이언스 이거
컴플라이언스 이슈에 있어서. 네. 아니면은 그러면은 세 개씩.
세 개씩? 아, 세 개씩?
아니면은, 아무튼, 뭐, 2026년은 난 이렇게 투자하겠다, 뭐 이런 거. 얘기를.
저는 2026년.
잠깐만요. 피디님, 2026년 그 투자 콘서트 그거 팻말 좀 갖다 주세요.
아, 팻말.
알겠어요.
네. 아, 저는 강세장이 지속될 거라고 봅니다.
강세장이.
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과 한국 다.
한국은 솔직히 잘 모르겠고, 한국은 제가 안 본 지가 오래돼서.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강세장이 지속이 될 것 같고, 중간에 조정이 온다고 해도, 오히려 그게 매수 기회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 같은 경우가 너무 좋고, 그리고, 이제 장이 꺾이려고 하면 사실 장이 꺾일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될 텐데 지금 당장 이제 저희가 생각할 만한 그런 이유가 없다. 요즘 이제 그 소비재 기업들을 보고 있는데 사실 미국이 안 좋다 하는데 사실 이번에 그 블랙프라이데이 때 판 그런 뭐 해야 될까요? 소매 판매만 봐도 사실 그렇게 나쁘지 않았거든요. 뭐 물론 이제 막 코로나 이후에 그런 이제 복귀하면서 소비가 이제 돌아오면서 그런 엄청난 상승세는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기저에 깔려 있는 그런 소비라고 하는 게 나쁘지 않다. 네, 나쁘지 않다.
근데 또 오히려 또 너무 악재가 없을 때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아니 받아쳐야지.
그런가?
아니 받아쳐야지.
그렇죠. 항상 조심해야죠. 항상 조심해야죠. 네.
네. 그렇긴 한데 지금 보기에는 그렇게 뚜렷한 악재가 없는데 이익이 세게 올라오고 있다. 근데 이익이 올라가는 이유는 뭐야, 그게? 소비가 좋아서?
아, 뭐, 소비가.
미국 기업들의 이익이 올라오는 이유는?
아, 그거는 사실 빅테크나 이런 애들이 주도한다고 봐야죠. 그거는 이제 결국 AI 사이클이 주도한다고 봐야 되고. 근데 그 기저에 다른 섹터들도 봐도 그렇게까지 이제 그.
안 좋은 게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제 또 금리 또 얘기 나오니까
인하하고
하니까 또. 중소형 건설주들도 막 들썩들썩 하는 것 같고. 네, 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뭐, 당연히 테크를 중심으로 봐야겠지만은, 내년도를 본다고 하면은, 좀 더 다양하게.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수 있겠다.
네, 다양한 투자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장욱이는?
저는 테크를 본다면, 제가 사실 요거 썼던 주된 컨셉이 뭐냐면, IT는 R&D를 되게 개발 많이 하다가 그게 필요해지는 시점에 양산이 들어갈 때 그때 주가 뿜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 사례를 보면은 EUV 아시죠? ASM을 10년 넘게 개발했었는데 한 17년, 18년인가 그때부터 양산이 들어가면서 그때부터 날아갔고 HBM도 10몇 년도인데 기술이었는데 그게 본격적으로 양산되는 시점에 대장주들이 다 날아갔잖아요. 그리고 CPU는 내년 하반기가 이제 양산 시작이에요.
아, 그럼 너무 빠른 거 아닌가 지금?
빠른가요?
아니, 내년 하반기라며.
아, 네. 지금부터 열심히 그 계단.
아, 1년 정도면 충분한 거 아닌가? 아닌가?
아니, 내년 하반기 양산 시작하면은 네. 내년 하반기에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벌써 사기 너무 빠른 거 아니냐는 거지.
아, 그거는 이제 자신의 성격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자신의 성향과 다른 것 같고, 저는 투자에 답이 없는 이유가 그거를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본인은 맞았을 때 아래로 가는 게 아픈 사람인가? 내가 사지 못해서 위로 갔을 때 아픈 사람인가? 그것마다 달라서.
경기는 어떤 스타일이에요?
저는 기다리는 스타일이죠.
기다리는
스타일이죠.
아, 역시 같이 투자자죠. 네.
성장주를 싫어한다고 그러면서 성장 산업부? 뭐였는데?
아, 제가 원래 시클리커 이런 거 많이 좋아했었는데, 최근에 IT 사이클 되게 세겼잖아요. 제가 조금 산업재 이런 걸로 또 수익이 나긴 했는데, 이게 산업재가 한 두세 배, 세네 배 가면, 이거는 뭐 한 열 배씩 가니까, 아, 요거 한번 제대로 봐야겠다. 된 거죠, 저는.
요즘에도 근데 유튜브 계속 하고 있나요?
저거 안 하죠. 아, 옛날에 만들어놨던
우기양가 뭐 해가지고.
그렇죠. 옛날에 이미 사라진 채널이라.
요즘 인스타그램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 인스타그램. 아, 열심히 안 해. 아, 바빠가지고.
네. 바빠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너무 재밌다고 SS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승한
저는 뭐 내년요. 내년 전 조선만 지금 보고 있으니까 사실 뭐 얼마 안 가서 이제 방산도 커버를 할 예정이지만. 그냥 너무 패러다임이 바뀐 것 같아요. 그냥 글로벌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이 세계 경찰 역할을 내려놓은 지가 좀 됐고
맞아. 어제 공식적으로 내려놨다고 주말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너무 커졌는데 유럽 애들은 자기네 수요 챙기기도 바쁜데 사실 함정은 미국 함정만 보시면 안 돼요. 제가 봤을 때 글로벌리 해외 함정 사업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뭐 60조 원짜리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도 나오고 뭐 페루, 필리핀, 에콰도르 뭐 엄청 많아요. 너무 구조적으로 사실 교체 사이클 도래를 했어요. 뭐 지정적 리스크가 커진 것도 있지만 왜냐하면 냉전 이후에 한번 현대화 사업을 했을 거잖아요, 다들.
그치.
근데 그것도 이미 철진한 40년, 30~40년 지난 얘기.
그러네.
거기다가 이제 할 수 있는 게 세 개인데 제일 캐파 큰 애가 이제 중국이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이제 맞아요.
유럽 애들이나 다른 중국에다 줄 수 없잖아. 뭐 필리핀이나 남중국해 싸우는 애들.
거기다 줄 수 없지.
중국한테 줄 수 없잖아요. 그렇지. 선택지는 우방 국가들밖에 없어요.
근데 중국하고.
근데 유럽은 자기네 자기 자국 그 유럽이나 코하기 맞고. 그러면 이제 선택지는 이제 일본하고 한국밖에 없어진 거죠.
근데 우리 캐파가 부족하지 않나 그러면?
캐파요.
그러니까 돈을 더 줘야지 돈을.
그러니까 좀 투자 많이 해주시고 미국이 도와주시고
미국이 도와주시고
쇼미더머니 해야지 쇼미더머니 야 가격 더 쳐줘
그만 두면은 저희가 이제 그걸로 투자
아니 그런 상황이라는 걸 조선 회사들 다 알고 있죠 지금
알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뭐 그 방산 쪽으로 많이 적극적으로 하는 그룹이 이제 하나그룹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잠수함 캐파를 기존에 연해 동시건조가 두 척이었는데 다섯 척까지 늘렸고 늘리고 있고요. 아하. 최근에 유럽 애들도 마찬가지요. 독일의 그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 놓고 싸우는 독일의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이라고 상장돼 있는데 걔네가 요즘 핫하거든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어요. 10월 달에 상장했는데.
티센크루프?
네, 마린 시스템.
그거 많이 들어봤는데, 그거 엘리베이터 아니에요?
엘리베이터. 맞아요. 그 기업인데, 마린 시스템은 이제, 그, 잠수함 전문으로 하는 회사인데, 상장을 했는데, 걔네가 요즘에, 아직은 결정이 안 났어요. 노리고 있는 게 뭐냐면, 그 기존에 다른 킬 조선소라고 있는데, 거기가 수상함 전문으로 하는 나발 그룹 안에 있는, 산하에 있는 조선소거든요. 원래 잠수함만 하던 애가, 수상함까지 하려는 애를 인수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유럽 애들도 이런 함정 사이클이 안
길다고 보는구나.
길다고 보는 거예요. 그냥
아까
구조적으로
하나 엔진 인수한 거 그거 똑같네 그거.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이 함정 사이클이 지속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사결정을 노리고 있다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선택지가 많이 없는 상황에서 결국에 저는 함정 사이클이 그냥 미국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글로벌리 그냥 계속.
어찌 보면 긴 거를 보여주는 게
또 이게
거제도 부동산도 좋네. 엄청 올랐어요.
아 진짜?
네, 거제도 부동산 엄청 올랐어요.
아 진짜.
그러니까 원래 거제도가 그 퀀트 돌리듯이 돌리면 부동산에서 싼 지역이었거든요.
아.
근데 이게 돌고 길게 가니까 이제 부동산.
야, 부동산까지 거제도.
그렇죠, 그렇죠.
야 옛날에 이제 그러니까 한 10년 전쯤에 조선 담당하시는 애널리스트 중에 거제도에 그 집 뭐 사야 된다고 했던 분이 있는데
고생 좀 하셨을 것 같은데
한참 고생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결국
그렇지 좋으면 다 좋은 거죠.
그러네요. 네. 자 우리 한 시간 정도 이야기를 해가지고 저희 이제 슬슬 이제 그 저희끼리 식사를 좀 하면서 송년회를 하기 위해서 이제 가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2026년 전망은 투자 전망 2026 저희가 알아 그 우리 그
영화관을
맞아요. 네, 봤어요. 네, 텔레그램 봤어요.
영화관을 빌려서 네. 지금 하고 있는데 몇 군데가 지금 이미 마감됐습니다. 고국지점, 그다음에 대전, 그다음에 홍대. 그리고 이제 뭐 대구도 곧 마감이고 그래서 곧 마감이어가지고 좀 관심 있는데 아 할까 말까 고민하신 분들은 빨리 해주셔야지. 이어서 아카데미 팀뿐만 아니라 그 김탁 상무님하고 그다음에 이제 리치보이라는 미국 주식 잘하는 친구 있거든요. 엑셀 유명한 친구예요. 그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영화관에서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참고해 주시고요. 네. 이게 지금 나오네요. 투자 콘서트 2026. 꼭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갑작스럽게 이제 라이브를 진행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좋은 인사이트 얻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 또, 그, 되게 재밌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재밌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아, 그렇죠.
보시는 분들이 재밌었는지 모르겠지만.
평가는 그, 보시는 분들이 하는 거고.
평가해 주시고, 재밌었고, 유익했다 싶으시면은, 많이 또 이렇게 공유도 많이 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